VOA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번 연속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위한 행보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경선에서 59.8%로 득표했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9.5% 득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전 대사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주지사를 지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헤일리 전 대사를 가볍게 따돌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와 뉴햄셔주, 네바다주, 그리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진행된 공화당 경선에서도 승리를 휩쓴 바 있습니다. 1980년 이래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2012년에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만 예외였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재대결이 있었는데 그 같은 재대결이 이번에도 이어질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 연설 무대에 올라 공화당이 지금처럼 단일화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헤일리 전 대사는 적어도 슈퍼 화요일로 알려진 3월 5일까지는 공화당 경선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가 조 바이든을 이길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번 주초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계속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그러면서 슈퍼 화요일 전 마지막 주요 경선을 위해 미시간주로 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의 미시간주 경선은 27일에 열립니다. 보수 진영의 최대 연례 행사, 보수 정치 행동회의 CPAC에서 24일 발표된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와 기업인 빌백 라마스와미 씨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할 만한 부통령 후보로 꼽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워싱턴 DC에서 21일부터 24일에 걸쳐 진행된 CPAC 행사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부통령 후보 선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엠 주지사와 라마스와미 씨가 각각 15%의 지지를 받아 선두를 달렸고, 그 뒤를 툴시 가바드 전 하와이 주 연방 하원 의원이 9%로 이었습니다. 앨리스 스테파닉 뉴욕주 하원 의원과 팀 스콧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 의원이 각각 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바이런 도널즈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이 7%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누가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가 될 것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부통령 후보 최종 명단에 스콧 상원 의원과 라마스와미 씨를 포함한 6명 이상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24일 예멘 내 후티 반군에 대한 4차 공습을 단행했다고 영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예멘의 8개 장소에 있는 18개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표물에는 지하 무기시설과 미사일 저장시설, 일반 공격 무인 항공 시스템, 방공 시스템, 레이더, 그리고 헬리콥터 등이 포함됐다고 영국 국방부 성명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공습은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후티에 대해 시행한 네 번째 공격이라고 CNN은 미국 관리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최근 미국 국방부의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에서 상업용 선망에 대한 공격을 늘려가고 있다고 인정한 후에 나온 겁니다. 앞서 22일 미국 국방부의 사브리나 싱 대변인은 지난 며칠 동안 후티 반군으로부터의 공격이 증가하고 보다 일관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하마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후티 반군이 하마스와 연대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들은 크게 줄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해 선박들이 아프리카 주변을 항해하는 대신 항로를 수천 마일이나 줄여줍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23일 가자지구에서 사용될 무기나 탄약을 이스라엘에 이전하는 건 국제 인도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온 성명.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은색 혹은 금속인 은을 뜻하는 영어 단어죠. Silver라는 말이 사람에게 사용되면 검은 머리카락이 새 은빛이 되는 노인을 말합니다. 노인들이 모여 사는 실버타운 외에도 실버 산업, 실버 푸드 같은 단어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올해 미국은 이 실버 쓰나미라고 불리는 중요한 인구 통계적 변화를 목격할 것으로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은퇴소득연구소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65세 미국인이 410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10년 전보다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2027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국인들이 아기를 많이 출산했죠. 그 결과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무려 7,60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났고 이들을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부머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대 미국인들이 늙어감에 따라 이런 추세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 노인 중에 가장 어린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되는 2029년까지 총 베이비붐 세대는 약 6,13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인구조사국은 추정합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2025년 65세가 넘는 인구는 약 418만 명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약 39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매체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기대 수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려스러운 추세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평균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거의 30년 만에 최저인 77살인데요. 영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국가들보다 낮습니다. 비만, 심장질환, 알코올 섭취, 흡연, 당뇨병, 또 자살 혹은 살인이 증가하고 특히 펜타닐 확산으로 인한 마약 과다 복용 사망 증가 규모가 커지면서 기대 수명이 줄었다는 분석인데요. 또한 고령 인구가 직면한 도전 과제, 특히 은퇴를 하면서 재정적 불안정성이라는 사회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충분한 저축이 없는 상황에서 은퇴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은퇴 나이가 지나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노인 수의 증가, 또 65세 이상의 이혼율 상승, 신체 활동 수준의 변화는 이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2월 마지막 주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백신 부작용.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관한 최신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이 연구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보건후생부의 지원으로 글로벌 코로나 백신 안전 프로젝트에 의해 진행됐는데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등 전 세계 8개 나라에서 약 1억 명의 백신 접종자가 대상이 됐습니다. 연구진은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최대 42일간 13가지 주요 이상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중에 말초신경과 뇌신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원인 불명의 염증성 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요. 모더나 백신 첫 번째 접종자 사이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사례가 관찰됐습니다. 그러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경우 백신 종류나 접종 시기와 관련한 일관된 패턴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더 큰 규모의 연구에서는 백신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은 모두 심근염 사례와 연관이 있었고요. 모더나 백신 접종 후에는 심낭염 사례도 예상보다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질환은 1, 2, 3차 접종 후 일관되게 유의미한 관찰 대비 예상 비율을 보였다고 더힐은 설명했습니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와 같은 구조에 염증이 생기는 심낭염도 모더나 백신을 1차와 4차 접종한 후 예상보다 더 높은 비율로 관찰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연구에서 확인된 안정성 신호는 희귀성, 심각성 및 임상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여러 연구에서 백신 접종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갈랭바레 증후군, 심근염 또는 뇌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과 같은 연구 대상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과 혜택에 관한 평가는 감염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의료직업고등학교. 뉴욕시가 건강관리 분야에 직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고등학교 노스웰 보건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ABC 채널 7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학교는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감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로 설립되는 공립고등학교라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학교의 데이비드 뱅크스 교장에 따르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수백만 달러를 기부해 학교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 학기에 맞춰 뉴욕 퀸스 우드사이드에 문을 열 예정인 이 학교는 졸업 후 취업에 집중하는 최신 직업 및 기술 교육 CTE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최대 900명의 학생이 의료 전문 분야를 공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진단의학, 물리치료, 정신건강, 간호 등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를 위해 생생하게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마네킹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실제 건강관리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졸업 전에 적어도 7학점을 취득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계획인데요. 블룸버그 자선재단은 이 학교에 5년 동안 약 2,500만 달러를 기부하게 되고 이 자금은 교사 모집, 교육과정 개발, 인턴십 수당, 교실과 실험실 재료, 개조 등의 초기 비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노스웰 보건학교가 들어설 캠퍼스는 총 5개의 새로운 고등학교를 수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3,000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돼 이 지역 학교의 공간 부족 문제를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를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한반도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로 정리할 기사는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미국과 유럽 부품이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인데요. 영국의 무기감시단체가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북한 탄도미사일 잔해에서 미국과 유럽 부품이 대량 발견됐다고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소가 20일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부품은 주로 미사일 항법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들로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타이완, 미국 등 여러 나라의 26개 회사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소는 현재 이 부품이 어떻게 북한으로 유입됐는지 조사 중이고요. 구체적인 업체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번 분석 결과는 2006년부터 시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외 부품을 조립해서 첨단 무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는 북한이 거의 20년 동안 시행된 제재 체제를 회피할 수 있는 견고한 조달 네트워크를 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분쟁군비연구소의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부국장은 부품의 유입 경로를 밝혀내고 책임 있는 당사자를 식별해서 관련 당국에 알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보가 제공되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같은 기관이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 부품의 전용에 책임 있는 기관을 제재 목록에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네요.
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국장은 북한 개인과 기업에만 최소한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돕는 중국, 러시아 은행, 기업, 개인의 초점을 맞춘 제3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 부품 문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북한이 유입 경로를 속이기 위해서 위장 회사를 활용한 사실이 드러날 걸로 예상했습니다.
네, 자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미국과 유럽 부품이 다수 발견된 사안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민감한 품목과 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수출 통제, 제재, 차단, 법 집행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발견된 미국과 유럽 부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 부품 가운데 약 75%가 미국 회사 제품이고요. 16%는 유럽 회사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북한에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것도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 반응 어떤가요?
네, 미국 국무부는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에 아우루스라는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것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우루스는 러시아에서 상당히 고가에 판매되는 차량인데요. 북한에 고급 자동차와 사치품을 공급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도시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로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도 김 위원장이 아우루스 자동차를 좋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만 동시에 국제사회 제재를 무시하는 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상황이 국제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미국과 유럽의 부품 사용 또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고급 승용차 제공은 국제사회 제재 이행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걸로 보입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와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향후 다양한 국제관계에 긴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고급 승용차를 제공한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도 함께 정리해보죠.
네, 한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승용차를 선물한 것에 대해서 유엔 안전부장 인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임을 분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는 고급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사치품 범죄에 포함하고 있고 이 같은 물품을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공급, 판매, 이전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북 제재 위반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한국 정부 산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푸틴 대통령의 선물에 김여정 부부장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화답하는 모습은 북러 관계를 실제 이상으로 포장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함께 받고 있는 나라들끼리 힘을 합쳐서 맞선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예소련 시절에도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자동차를 선물했었다면서 북한은 최근에 북러 관계의 공고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냉전 시절의 동맹관계를 상기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외국 지도자나 기업인들로부터 선물로 받은 차량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관에 비치했다고 말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주체 사상을 강조하고 자력 갱생을 호소하는 입장에서 푸틴 대통령이 준 차량을 실제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요,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면서 폭동까지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 ILO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보도 내용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7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000명이 지난달 임금 체불에 항의하면서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산하 무역회사가 중국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 약 2,000명이 장기간의 임금 체불에 화가 나서 지난달 11일에 중국 동북부 지린성 허름시 의류 제조 수산물 가공 공장을 점거했고요. 당시 노동자들은 감시요원을 인질로 잡고 관리직 대표를 폭행해서 숨졌습니다. 해당 지역 북한 노동자들은 보통 700에서 1000 위안, 미화로 약 100달러에서 150달러를 월급으로 받는데요. 북한 회사가 이를 모두 가져가서 불만이 폭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VOA가 이 ILO에 논평을 요청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ILO는 북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강제 노동과 가혹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중국은 지난 2022년 ILO의 강제 노동 협약을 비준한 바 있어서 올해 말에는 이 협약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중국에서 발생한 북한 노동자들의 이 폭동 사태에 대해서 ILO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요?
네, ILO 대변인은 구체적인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ILO는 회원국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고 이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이주 노동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대북 인권단체들 반응을 좀 보였네요. 들어볼까요?
네, 한국의 여러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망초 북한인권시민연합을 포함해서 7개 인권단체는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ILO가 진상 조사에 나서고 국제 노동 규약 및 유엔 인권 협약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가 국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번 사태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과 관련된 국제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는데요. ILO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각국 정부, 인권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본과 북한에서 정상회담 추진 신호가 얼른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근본적인 인식 차이 때문에 성사되기 어렵다는 전망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을지 보겠는데요. 일단 일본의 우선순위인 납치자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면서 정상회담의 의미 있는 진행을 회의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반면에 제임스 프로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는 양측이 만남과 조건 설정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낙관 눈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정상회담은 일본에서는 외교적, 정치적 실패로 간주될 거라면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의 본질은 납북자 문제 해결인데 현재 정상회담의 틀에서는 그것이 실현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5일에 담화를 발표했었죠.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문제 삼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 놓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 정부 반응 들어보죠.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 16일 오전 정례회견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본은 일부 평양 선언에 기초해서 납치와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됐고 2002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총리 방북 후에 5명이 귀환했으며 12명은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12명 중에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공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을지 들어보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에 기시다 총리를 각하라고 호칭하면서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전문을 보내고 또 김 부부장이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는 담화를 내놓은 건 최근에 더 가까워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한일 3국 협력 구도에 분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라는 진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한일 3국 공조의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일본이 이에 휘둘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성사되더라도 미한일 3국의 공조는 공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앞으로 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납치 문제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한 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프로지스탑 석좌는 정상회담이 열리면 일본과 북한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겠지만 북한이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또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을 계속 발사한다면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를 크게 개선하려면 북한이 기본적으로 미사일과 핵실험을 포기하는 엄청난 조치가 필요할 텐데 좀처럼 그렇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활 속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해 계속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 등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현재 많은 지표가 전반적인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미국 경제 지표는 나타나는 것과 달리 꽤 부정적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Z세대가 바라보는 미국의 경제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사상 첫 5천선 돌파한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 지난 9일 경제계의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증시에 그동안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The S&P 500 closed above the 5,000 level for the first time on Friday with boosts from mega caps and chip stocks including Nvidia.
미국 뉴욕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 중 하나인 스탠더드 푸어스 500 지수가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주가 상승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겨 장이 마감됐다는 겁니다. S&P 500 지수는 미 증권시장에 상장된 약 500개의 대형주 가격 움직임을 산출하는 지수인데요. 미국 증시 전반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시장의 대표 지수로 꼽힙니다. 다시 말해서 수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미국 경제와 관련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Inflation is now near term close to the lowest levels we've seen in that survey. So I think Americans do believe inflation.
지난해 미국 경제의 내관으로 떠오른 물가 상승률 문제와 관련해 최근에는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했다면서 미국인들이 물가 상승 문제가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다고 본다는 겁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지표에도 양호합니다.
The US economy grew faster than expected in the fourth quarter thanks to a strong labor market and robust consumer spending.
지난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견실한 노동 시장과 활발한 소비자 지출로 전망치보다 높은 기록을 세웠는데요. 4분기 GDP 성장률은 3.3%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한 2%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실업률도 볼까요? 지난 1월 기준 미국의 실업률은 3.7%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2021년 12월 3%대로 내려온 뒤에 한 번도 4%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지표가 미국 경제가 양호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책임질 미래 세대, Z세대. 각 세대는 여러 용어로 분류됩니다. 퓨 리서치 센터 분류에 따르면 1946년부터 1964년 기간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부르고 1965년부터 1980년까지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을 X세대, 그리고 1981년부터 1996년에 이르는 기간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젊은 1997년부터 2012년 기간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베이비 부모가 통상 할아버지 세대고 X세대가 아버지 세대인 겁니다. 그리고 Z세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자기개발 전문 그룹인 We Grow People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about 23 million of them in the United States. That means that Generation Zers make up 25% of the population. Within the next 5 years, they will become the fastest growing generation.
Z세대는 미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5년 뒤에는 노동시장과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나중에 미국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는 핵심 세대라는 겁니다. 미국의 미래 세대인 Z세대의 경제 상황. Z세대들 가운데 최근 해고당한 뒤 일을 공유하는 영상, 그리고 심지어는 업체로부터 해고당하는 과정을 녹화해서 공개하는 영상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올린 영상에 수많은 사람이 반응을 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이 될 Z세대가 보는 미국의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Z세대, 그리고 더 넓게 밀레니얼 세대까지 더해 이들 세대가 보는 미국 경제의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뱅크레이트 보고서를 보면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5명 중 2명은 자신들은 부모가 했던 것보다 부를 구축하기가 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Z세대의 4명 중 3명은 이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재정 목표 설정을 주저하고 있고 또 3명 중 2명은 충분한 은퇴 자금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Z세대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 자녀가 늘어난 겁니다. 통상 미국에선 자녀의 독립 시기를 고등학교 졸업대로 봤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기숙사, 그리고 이후에는 결혼 전까지 자취하면서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거죠. 하지만 최근 이런 추세는 바뀌었습니다. 블룸버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의 이 Z세대 가운데 거의 절반이 부모와 함께 산다고 답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런 수치는 지난 1940년대와 같은 수준이라고 전했는데요. 최근 젊은 세대가 부모와 함께 사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 렌트비를 아낄 수 있다는 거죠. 렌트 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월간 렌트비 중간값은 2,000달러에 육박합니다. 조던 씨라고 하는 한 남성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에서 조던 씨는 자신의 세대는 도저히 저축할 방법이 없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고요. 이 영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여기에 화답했습니다.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 겪는 이유 뭘까요?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집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장만하는 것, 이것이 오랫동안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적인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지금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물가 상승은 일반 물가 상승 속도를 훨씬 더 앞질렀습니다. 마켓플레이스 보도를 보면요. 지난 1972년 기준 주택 중간값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서 조정했을 때 19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가격이 44만 달러로 2배 이상 더 늘었습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월급이 크게 늘었다고 해도 이런 가격 상승을 따라잡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약비 증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비용을 보면 지난 1972년 기준으로 4년제 공립대학에 들어가는 연간 학비는 만 달러 정도였는데요. 현재는 이보다 2배가 넘는 2만 4천 달러 정도 합니다. 출발선부터 더 많은 지출을 하고 또 집을 사는데 과거와는 훨씬 더 비싸진 가격을 마주한 세대가 바로 이 Z세대인 거죠. 지난해부터 완화하긴 했지만 이 치솟은 물가는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Z세대에게도 역시 큰 부담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요. Z세대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3%가 이 비싼 생활비가 자신의 재정에 큰 장애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Z세대 4명 중 3명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소비 습관까지 바꿨다고 답했는데요. 외식보다는 집에서 음식을 해먹거나 아니면 옷이나 식료품을 사는데 지출을 줄였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Z세대가 보는 미국의 경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뷰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갖고 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0부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1931년 청년 린든 존슨은 연방 하원의원 보좌관이 되어 텍사스주를 떠나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린든 존슨은 29살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곧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린든 존슨은 의회 의원 중 최초로 군대 입대했습니다.
린든 존슨은 1941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연방 하원의원 신분으로 군에 지원해 해군 예비역 장교가 됐습니다. 린든 존슨은 2차 세계대전 전투 경험으로 미국의 세 번째 무공 훈장인 은성 훈장을 받았고 그 뒤 루즈벨트 대통령이 모든 연방의원의 현역 복무를 금지하면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린든 존슨은 케네디 대통령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 상원과 하원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린든 존슨은 12년 동안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1948년에는 텍사스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돼 12년 동안 상원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린든 존슨은 상원의원 재직 당시 정부 운영에 관한 전문가가 됐습니다. 린든 존슨은 어떤 사안에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했고 정치를 사랑했습니다.
린든 존슨은 연방 상원의원 시절부터 빠르게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린든 존슨은 타고난 정치인 기질과 넓은 인맥을 활용해서 자신의 선거구인 텍사스주에서 정치 자금을 모아서 다른 지역 정치인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린든 존슨은 시간이 갈수록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 상원이 된 지 2년 만에 민주당 원내 총무가 됐고 1954년에는 상원 민주당 대표가 됐습니다. 린든 존슨은 1960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후보 지명을 받은 후보는 젊고 잘생긴 상원의원 존 F. 케네디였고 린든 존슨은 부통령이 되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린든 존슨 부통령은 갑자기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린든 존슨이 오랜 의정활동으로 얻은 경험과 모든 지식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던 당시 미국은 여러 심각한 문제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이 미국이 지원하는 군대와 싸우고 있었고 소련과의 핵전쟁 가능성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인종 갈등이 있었습니다. 실업률도 높아서 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구나 대규모 철도 파업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백악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전임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연방 상원의원 시절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민권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의회에 민권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1964년 연방의회는 Civil Rights Act, 즉 민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민권법은 인종과 종교, 민족, 성별을 근거로 차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획기적인 법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학교나 사업체, 도서관, 수영장 같은 공공시설에서 인종차별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권법은 고용주들이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1964년 민권법은 모든 미국인에게 평등한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민권법은 소수계가 상점이나 식당 혹은 기타 사업체에서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민권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신으로부터 특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이 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자신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피부색 때문에 이 축복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더는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영화배우 제임스 스튜어트 만나보시죠.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영화 팬들이 아직도 좋아하는 여러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던 유명 배우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제임스 메이틀랜드 스튜어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제임스 스튜어트 또는 그보다 더 짧게 짐이라는 애칭으로 부릅니다. 제임스 스튜어트는 1905년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의 조그마한 도시 인디애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1850년대부터 가업으로 내려오던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미는 고등학교 시절 미식 축구 선수였습니다. 아코디언 연주도 하고 연극도 했습니다. 그는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 갈 때도 아코디언을 갖고 갔습니다. 대학에서는 트라이앵글 클럽이라는 음악 클럽에 들어가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 클럽에서 연기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사귀게 됐습니다. 건축을 전공한 지미는 1932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전 한 친구가 여름방학 때 연극클럽에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지미는 거기 가면 여학생들을 사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지미는 나중에 만약에 그 친구가 아니었더라면 자신은 영화배우가 못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철물점 일을 돕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라는 곳에서 청년들과 연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멤버가 나중에 유명 배우가 된 헨리 폰다였습니다. 지미는 헨리 폰다와 평생 친구가 됐습니다. 지미 스튜어트는 영화사 MGM에서 배역을 줄 때까지 뉴욕시 브로드웨이의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그가 영화의 고장 캘리포니아로 간 때는 1935년이었습니다. 그 후 6년 동안 그곳에서 24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코미디, 비극, 뮤지컬 등 출연 작품은 다양했습니다. 뮤지컬 코미디 영화 Born to Dance에서는 직접 노래도 불렀습니다. 곡명은 Easy to Love였습니다. I know too well that I'm just wasting precious time in thinking such a thing would be that you could ever care.
지미 스튜어트를 할리우드의 진짜 스타로 만든 건 정치 풍자 영화 미스터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 미스터 스미스 고스 투 워싱턴이었습니다. 애국심이 강하지만 정치에는 문외한인 제퍼슨 스미스라는 인물이 상원의원이 되면서 부패 세력과 싸우는 영화입니다. 남자들이란 웃기는 존재들이야.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출발하지. 저 상원의원들도 한때는 어린아이였다는 것이 전혀 놀랍지가 않아. 그래서 그들을 단단히 가르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지미 스튜어트는 영화 필라델피아 이야기에서 아카데미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있던 날 밤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슨 상을 받았다면서 나중에 여기 올 때 그것을 가져와라. 가게 창문 앞에 놓아둘게. 그 후 25년 동안 스튜어트가 받은 오스카상은 철물점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스튜어트는 이미 유명한 배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대에 가기로 했습니다. 1941년 초 그는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몸무게가 모자라 입대가 거부됐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다시 입원했습니다. 두 번째에는 입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조종 기술이 있는 그를 공군으로 보냈습니다. 스튜어트는 1943년 유럽의 폭격기 부대 지휘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20차례 이상 전투 비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어떤 때는 독일에서 무려 1,000대의 항공기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대령으로 진급한 그는 1945년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미 스튜어트는 여러 차례의 뛰어난 임무 수행으로 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공군 예비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959년에는 장성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2주간의 현역 복무를 했습니다. 1966년에는 베트남 파병을 자원해 폭격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지미 스튜어트는 할리우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유명한 It's a Wonderful Life에 출연했습니다. 그 영화는 처음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하나로 올라섰습니다. 작은 도시에 사는 한 남성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게 나을 뻔했다며 자신을 비관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렇지 않다고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충직성이라든가 가정의 사랑 등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Can't you understand what's happening here? Don't you see what's happening? Potter isn't selling, Potter's buying. And why? Because we're panicking.
이 영화는 한국에서 멋진 인생으로 소개됐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영화로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시 방영이 되곤 합니다. 지미 스튜어트는 말년에 영화 It's a Wonderful Life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미 스튜어트는 다른 역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다음 해에 나온 영화 노스사이드 777을 돌려라, 콜 노스사이드 777에서의 기자역이었습니다. 1948년에는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로프에서 의혹을 받는 학교 교장 역을 맡았습니다. 1950년대에는 윈체스터 73, 윈체스터 73, 부러진 화살 등 여러 편의 서부극에 출연했습니다.
1950년대 그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1959년에는 영화 살인사건의 해부로 베니스 영화제상, 뉴욕 영화 비평가상, 데일리 작가상 등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영화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된 군 장교의 변호인 역을 했습니다. 그는 코미디 영화 하비에서 상상 속의 토끼 친구 역으로 아카데미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미 스튜어트는 유명한 미스터리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에도 많이 출연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나이, 뒤쪽의 창문, 현기증 등입니다. 악단장 글렌 밀러 이야기, 비행기 세인트 루이스 스피리트 호의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 역을 하는 등 영웅들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1960년대 들어 그의 영화 출연은 뜸해졌습니다. 서부 영화 리버티 발란스를 쏜 사나이에서는 상원 의원 역을 했습니다. 영화 슈티스트에서는 작은 읍의 의사 역을 맡았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TV에서는 별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스튜어트는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피부암, 청력 상실 등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행을 다녔습니다. 1989년에는 시집도 냈습니다. 그 시집은 인기가 있어 30만 권 이상이나 팔렸습니다. 1980년 지미 스튜어트는 미국 영화연구소 AFI로부터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AFI는 영화 제작자를 교육하고 영화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미국의 비영리 영화기관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케네디 센터 영예 훈장을 받았습니다.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그에게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국가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지미 스튜어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배우와 전쟁 영웅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는 펜실베니아의 작은 타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배운 가치를 고스란히 간직하며 산 신사였습니다. 그는 1983년 70세 생일을 기해 고향인 펜실베니아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서는 그를 환영하는 커다란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곳 상공에 항공기를 보내 축하 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타운센터에는 그를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지미 스튜어트는 1949년 글로리아 해트릭 맥클린과 결혼했습니다. 지미와 글로리아는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글로리아는 전 결혼해서 두 아들을 둔 여성이었습니다. 지미는 그 아이들도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중 한 아들은 해병대로 월남전에 나갔다 불행하게도 전사했습니다.
제임스 스튜어트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글로리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지미의 건강도 악화됐습니다. 지미 스튜어트는 1997년 7월 2일 고향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직도 세계 영화 팬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 지미 스튜어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